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게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옥토의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답을 아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은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여름 휴가를 다녀오면서 혼자 먼저 일정상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여러분들 흔히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비상착륙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비상착륙을 한 것이 아니라 비행기 안에 환자가 발생이 되어서 중간에 목적지인 그 공항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어떤 한 도시에 비상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상착륙을 하면서 그냥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가 잠시 멈췄다 서는 것처럼 금방 출발할 줄 알았는데 비행기는 한번 멈추니 이제 뜰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8시간에서 한 9시간 정도 대기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목표했던 그곳을 경유를 해야 되는 승객들, 또 그 장소가 아니라 또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는 그곳을 이제 약속해 놓은 모든 일정들을 모든 분들이 다 캔슬을 하거나 다시 약속을 잡아야 하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패닉에 빠진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2년 전에 이러한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카드 대란 사태를 만들어주셔서 제가 공항에서 노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다 결항이 되어서 제가 공항에서 노숙을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이 생기면 카운터 앞에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뛰어가서 가장 나에게 적합한 표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 비행기가 다 항공편이 취소가 되면 내 다음 항공편을 위해서 빨리 카운터로 가서 티켓을 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 공항에 대기하는 장소에서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티켓을 확보한 사람과 확보하지 못한 사람.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전화하면서 어디에 호텔을 정하고 어떠한 일정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얼굴 표정이 조금 화가 나 계세요. 저는 제일 먼저 티켓팅을 하고 나서 무려 공항에서 또 노숙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표정이 환했습니다. 내일은 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정답을 알고 생활하는 사람, 표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과 표를 가지고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 인생의 정답을 모르는 사람 두 분류로 나뉜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얼굴이 환하고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이미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인생 앞에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막혀 있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이것은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상황을 마주할 때는, 내 삶이 정말 극한으로 몰렸을 때는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본문은 정답을 아는 두 사람, 바울과 실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실했던 이 두 종이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정답을 아는 자의 삶의 어떤 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 잘 알려주는 본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배경이요, 잠깐 살펴보면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주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치유해줬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치유해줘요. 근데 치료해줬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선포했더니 그 여종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 가냐면, 와, 우리 회복되었으니까 너무 좋아가 아니라 그 주인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여종의 주인들이 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하여서 벌어들이고 있었던 수익이 있었던 거예요. 귀신도 여러분 어느 정도의 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점을 쳐주고 사람들로부터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뭐 점괘를 보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수익이 더 이상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평범한 한 여인이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이 주인들이 이 여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가, 한 귀한 여종, 이 회복이 되었는데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분노하여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된 걸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돈의 문제가 막힘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것을 분노합니다. 영혼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돈으로 보고 우리를 어떤 물질적 매개로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답을 아는 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정말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경험을 해요.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는데 엄청난 많은 매를 맞아요. 옷을 찢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두는데 어떤 중범죄자도 아닌데 쇠사슬로 발목을 이렇게 감싸는, 그 저 지하 감옥에 내던져져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자신들이 목표한 사역을 이렇게 실패되었으면 그래도 조금은 억울하지만 마음이 조금 위안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선교지인 빌립보를 누구의 명령에 따라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는지 여러분 아세요? 16장 초반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계획해서 아시아로 가겠다, 마게도니아로 가겠다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이 여종을 치유하게 하시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그것을 탄생시키게 되는 시초를 하나님께서 갖도록 계획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일조차도 막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열심히 섬겼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성도님들께서 만나는 문제들을 보면 참 왜 이러한 일들을 당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유산을 하게 되었던 한 어머니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또 가정의 문제가 그 한 여성의 문제로 인하여 일어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지게 되는 문제도 들어보았습니다. 사업장을 정말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을 운영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비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 상황과 형편이 정말 갑자기 어려워진 그 형편 속에 사업장을 닫게 되었던 스토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잘못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정답을 알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정답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답이고 그 정답을 알고 있기에 우리의 상황과 고난이 이렇게 닫혀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머뭇거리고 주저앉고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상황 속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답을 아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모든 상황을 마주할 때 기도로 마주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기도로 마주하는 것이 바로 정답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답을 알지만 정답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답을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자이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정답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는 시간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연결하는 작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모든 억울함과 어려움과 형편 속에 그들은 기도로 연결해요. 이 모든 일들을 기도로 연결하면서 자신의 삶과 이 형편 속에서 내가 일어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도 못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도 어쩌면 모르지만 이 문제를 기도로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로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내가 마주하면 우리는 그 문제와 함께 때로는 무너집니다. 근데 그 문제를 기도로 연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로 문제를 연결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족쇄가 풀립니다.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둥번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늘 우리에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늘 모든 상황에 마주할 때마다 기도로 연결하고 있는 그 작업 속에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진 속에 하나님께서 족쇄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많은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을 것 같다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 바쁘신데 뭐 이런 기도까지 하냐고, 저한테 부탁을 할 때도 아, 목사님 뭐 이런 기도까지 알려 그러냐고. 예, 뭐 저는 뭐 몰라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일들이 때로는 큰 일들로 변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작은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는 작업이, 기도로 연결하는 그 작업이 우리의 신앙의 힘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 밤 늦게까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연결할 때마다 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가 있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보고 하나님을 배려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내가 인애가 끝이 없고 넓으니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보면요, 여러분 모든 상황과 사건들이 다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부가 다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16장만 잠깐 보면요, 16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찾으려고 지금 나아가서 고민해요? 기도하는 곳을 찾으려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처소를 찾기 위해 기도하는 여인들이 모여서 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 기도의 장소를 마련해 주세요.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네요. 기도의 처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유럽의 시초, 처음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장소로 가다가 만난 여인이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모든 상황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역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의 상황을 기도를 연결시킬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로 상황을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직 이 성경에서 딱 두 종류로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모든 상황을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 반대로 성경에서 모든 상황을 기도로 연결시켰던 사람, 겸손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두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능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 공급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내 삶과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받아야 우리의 삶의 지평이 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장소에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그런 좋은 소리들을 우리가 여기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공급받아야 되는 건 하늘의 소리를 공급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식받는 것이 바로 이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한 사람이 The Hiding Place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기도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핸들이다. 문제가 생길 때만 꺼내는 비상용품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조정하는 방향타이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연결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행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인간의 무력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찬송가 337장의 이 가사를 보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아뢰면,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주께서 친히 날 구하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고 주께서 친히 내 짐 대신 져 주시네. 예수의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이 가사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이 예수 그리스도, 기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정답을 아는 자의 삶에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 말을 제가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찬양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주 동사예요. 그리고 기도하다라는 건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서, 원어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밤중에 기도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메인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어떤 같은 이야기지만 그 내용을 오늘 이 원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이게 굉장히 큰 저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구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여기서 내가 나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앞에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로 초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심을 알았기에 내 삶의 문제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어도 나는 이 문제가 전혀 나에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직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앞에 있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찬양을, 찬양으로 가득 채운 이 기도를 누가 옆에서 들어요?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그 옆에 죄수들이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다 신앙 삶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왜 없었을까요? 근데 이들의 기도는 달랐던 거예요.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자기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지?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죄수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그 죄수 간수들이, 그 가족들이 여러분 주 예수께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답을 아는 자의 기도는 이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정렬하고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었어요. 그 주기도문은 다른 모든 그 사람들의 기도와 달랐어요. 외식을 하거나 거짓으로 기도하거나 내가 잘난 것을 자랑했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 잘나서 막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우선되심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그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정렬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이 신앙의 비결을 우리가 빨리 체득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의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위해 살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일하겠다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전쟁을 싸우겠다. 내가 너희들의 헤쳐진 그 수많은 문제를, 너희의 자녀의 문제를, 사업장의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바꿔 나가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쉬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삶의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것, 찬양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리 텐 붐이라고 아까 인용되었던 그 책의 주인은요, 이 저자는요 당시에 나치 치하에 있었던 한 네덜란드에서 유대인을 숨겨주었던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이름을, 책 제목을 적었어요. 근데 한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이 발각이 되어서 그들도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수용소로 끌려가면서 이 많은 여성들이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방에서 벼룩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근데 그런 테스트모니를 막 얘기하면서 그 벼룩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그 여인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It might not be logical, but it will be miraculous.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기적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찬양의 그 기도를 한번 일기로 써봤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지난 주일날에는 한 가정을 심방을 했는데 아들 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다녀온 가정이었어요. 자녀의 문제로 한국을 방문하셨으나 자녀들에게 하늘의 꿈을 심어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월요일 날은 동역했던 유성원 목사님을 이제 떠나가는 이사를 도와드렸어요. 형제와 같은 동역자를 주시고 함께 천국을 맛보게 해주신 주님, 천국의 공동체로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화요일 날은 교육자 회의와 목양사역원 회의가 있었어요.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치유를 준비하고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요일 날은 11년 동안 누워 계신 한 환우인을 심방하였습니다. 그 심방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누워 계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과 가정을 손바닥에 세우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요일 날은 여성 예배와 제자 훈련이 있었어요. 매년 매일마다 새로운 일꾼을 보내주시고 제자를 세우고 세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늘 앞길을 먼저 가서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요일에는 순모임을 가졌어요. 천국의 공동체, 눈물과 기도로 함께 나누는 그 순모임 속에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찬양으로 이렇게 일기를 써봤는데 참 제 자신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찬양의 일기, 찬양의 가사로 여러분의 기도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답을 아는 자는 오늘 주신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가집니다. 오늘 주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가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기도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우선순위를 통해 영혼을 품는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옥 문이 열렸어요. 족쇄가 풀려졌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해야 돼요? 이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누구를 바라봤냐면 간수들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나가면 저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그때 이 놀라운 일 속에 성경 26절 27절을 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다가 깨어 걸린 것을 보고 도망한 자 잊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여기 구절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그 감옥 같은 곳에 왜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준대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한 영혼 때문에, 이 간수 때문에 그들이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적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가고 우리의 삶의 형편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으니까 그 해결함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하여 그들이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칙은 우리가 기적을 맛보는 데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갔던 이 선택과 그의 머물미, 한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한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제 풀려날 수 있는 지옥과 같은 곳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자리로 찾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갔던 것처럼, 삭개오를 찾아갔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것처럼, 그 바쁘셨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가장 천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친히 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단 한 영혼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식되어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성사역부가 매해마다 매학기마다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환우심방을 합니다. 우리가 Engaging the Lost라는 담임 목사님의 몇 년 전에 비전을 선포하시고 나서부터 우리가 120여 명 정도 되는 환우들을 매일 찾아가는 심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환우 신방을 이렇게 섬김이를 모집하는데요, 정말 제가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섬기러 오시는 분들 중에 환우이신 분이 오셔서 섬기러 오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임신해서 출산을 앞둔 분들이 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 또 환우 신방을 하신다고 오신 분이 계세요. 또 암 치료 중이신 분이 오시고, 또 어머니가 또 수술을 앞둬서 굉장히 마음이 힘드신 분도 오시고, 남편 간의 갈등 문제, 자녀와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오셔서 60명, 50명, 60명이 여성들이 모여서 환우신방을 보내서 나가는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위로를 전해주려 나가는 그 모습,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심겨주시는 이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형편보다 우리의 이웃, 단 한 사람의 영혼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적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Jesus, all.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시고 전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나의 이 문제는 어떻게 답을 찾아야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업장의 문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연결할 때 오늘 우리 말씀처럼, 우린 정답을 아는 자의 삶처럼 자신 있게, 정말 능력 있게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무너진 영역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형편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과 상황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제목부터가 예수, 예수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떠한 문제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는 구원을 얻으리.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를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가사를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 이름 그 정답 되신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